11년 만에 이렇게 그전에는 제가 11년 전에는 저 항상 오른쪽 중앙에 앉아서 예배 드렸었던 비전 청년부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비전 청년부가 아니라 그냥 청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11년 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릴 헌자와 몸신자, 드릴 헌자와 몸신자로 되어 있어서 무언가를 위하여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드리다,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 혹은 교사가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것, 혹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러한 모든 종류의 헌신들은 좋은 것으로 여겨져 왔고 또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런 헌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내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내 몸과 에너지와 열정을 드리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미련한 일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됐을 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오해를 사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을 돕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구나.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저렇게 도와주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다. 자기 앞가림도 할 줄 모르고 남을 도와주다가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처하는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새겨져 있는 하나의 격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고등칼리지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습니다. 단기 장교로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제가 장교로 임관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선배들과 또 많은 동기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제발 단기 장교면 단기 장교답게 적당히 해라. 단기 장교이면서 괜히 오버하지 말고 불필요한 약은 없는 일 찾아서 하지 말고 시킨 일만 너의 한 70% 정도만 힘을 내서 빨리 해내고 야근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자기 개발하고 저녁 후에 일을 준비해라. 그것이 단기 장교에 마땅히 해야 될 삶이다. 그렇게 저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비단 군대만이 아니죠.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다? 이것은 대단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회사를 섬기고 회사의 가치를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일을 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일, 그리하여 내가 더 좋은 일꾼이 돼서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회사원들에게도 가장 좋은 동목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덕이 되지 않고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빨리 쳐내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손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통용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내게 덕이 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예전에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될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 케어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빨리 쳐내는 것, 빨리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헌신하면 헌신적 된다. 열심히 가정을 위해 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신했지만 돌아오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놓은 그 격언을 되새김합니다. 헌신하면 헌신착 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캠현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는 이런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될 유일한 내 삶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노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헌신하면 헌신착된다, 이런 헌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혜도 필요하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외시해왔던, 아주 소중하게 여겨왔던 헌신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될까? 이러한 것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충만한 헌신을 하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헌신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헌신, 바른 지식으로 무장한 헌신, 바른 총명으로 무장한 헌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치의 혼돈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 나의 삶을 드려야 될 유일한 가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궁극적인 헌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 그것이 누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착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봐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 가장 헌신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을 띠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경제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나의 재정과 나의 경제를 위해, 나의 더 많은 재산과 또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면 항상 무슨 이야기만 하죠? 돈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그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다든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그러나 불신자인 사람들 속에 모임 속에 가게 되면 참 놀랍니다. 만나면 하는 말은 다 돈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슨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어디가 요즘 무슨 종목이 전망이 좋다든가,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든가, 재테크가 어쩌고, 땅값이 어쩌고, 집값이 어쩌고,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 돈 이야기만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더 많은 쾌락을 쫓는 삶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만나면 항상 요즘에 어디가 좋다더라, 어디 음식이 맛있고 어디 여행지가 좋고 무엇을 하면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더라, 항상 관심이 그런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또한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어서 항상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했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반응하더라,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것이 만나면 항상 하는 대화의 주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 자신,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캠브리지 연합장로교회, 우리는 바른 지식으로 우리 헌신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만 우리의 헌신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토킹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정말 자녀를 위해 최고인가를 알지 못하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식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2살하고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조리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조리원에서 퇴원을 해서 우리 딸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저도 우리 아내도 자식을 낳아본 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일단 우리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추우면 안 되니까 집을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보일러를 켰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지금 여기 비슷하게 더웠어요. 너무나도 더웠지만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자식이 갓난아기가 있는데 나 덥다고 에어컨을 틀 수 있겠습니까? 꼭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보조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집에 딱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무 깜짝 놀라시고 저희를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얘 갓난아기 있는 집이 이렇게 집을 따뜻하게 뜨겁게 하는 집이 어딨냐. 보니까 우리 나혜리가 온몸에 땀띠가 막 달아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래 아기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좀 서늘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그 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느끼게 되는 것은, 물론 여기 저보다 선배님도 훨씬 많으시지만, 정말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는 부모.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 때에 나에게 좋았던 것을 자식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정말 좋은 길인가를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반드시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식, 사랑이 아무리 충만하다 하더라도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아프다면 여러분 병원으로 가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두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의사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공감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데 돌팔이에요. 처방이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사실 좀 무뚝뚝하고 별로 저에게 관심은 없지만 처방을 내리기만 하면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랑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후배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좀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회를 실패를 했어요. 그만뒀어요.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선배 목사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말 진심으로 목회했습니다. 저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목회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어? 잘해야지. 그랬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정말 진심으로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이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각자 우리의 공적들을 세웠을 때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은과 금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지식을 충만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몸만 건짐받은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따라 여러분 삶에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내 집을 짓는 것보다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대 포로민들 중 일부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저도 사실 11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70년 만에 조상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성전의 기초를 쌓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둘러 성전을 재건을 마저 이어가서 마무리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한 일에 어려움이 생기자 성전 재건을 보류하고 자기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가 뭐죠? 지갑이죠. 마치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데 월급이 지갑을 스쳐가는 거예요. 지갑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지갑에 돈이 월급이 들어오고 나면 바로 다 빌로 다 나가버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을 먼저 지어야겠다. 내 가족을 먼저 돌보고 내 삶의 터전을 먼저 지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세금도 과중했고 가뭄도 찾아오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코 어떤 힘든 척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이 힘든 건 맞았어요. 성벽도 없어서 늘 외세의 침략에 오픈되어 있었고요. 삶이 힘들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가족부터 돌보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재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은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먼저 우리 각자의 집을 지어야 될 때입니다. 그거 다 짓고 삶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둥같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고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재건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마다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마다 빈자리가 늘었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여전히 우리가 재건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누가 수고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빨랐습니다. 내 집이 이렇게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적었고 많은 것을 가져왔으면 내가 다 불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집 재건한 일을 미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악순환인 것이죠.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자기의 집을 짓는 그들의 삶에 불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가 찾아올 수가 없겠죠. 늘 삶은 어렵고 그러면 더더욱 내 집을 짓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점점 기초만 쌓여두고 방치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성전 재건이 먼저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나에게 오늘 정의로 목사를 불러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여러분 깔려있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과 나의 집을 짓는 일은 별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죠? 헌신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과 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별개로 보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사실 헌신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헌신은 모든 사람에게 다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과 나의 집을 짓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그들에게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본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건 제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시죠. 그 거룩한 소원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고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속물적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감동감화 받으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재건하는 일과 나의 집을 짓는 일은 별개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캠브리지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과 헌신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집을 짓기에 바빠 살아갑니다. 나의 집을 짓고 나의 삶을 지어가는 오직 내 자신만이 유일한 헌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방치되어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참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편 6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사랑과 헌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 평생을 다해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그 기쁨과 그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헌신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의 그 헌신에는 내가 없었다, 너는 너의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생 헌신하면서 그리고 충성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하시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캠년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